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가장 센 나라가 어디일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미국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네, 로마. 네,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고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로마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로마가 정말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하다가 결국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던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요, 바로 칼과 창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었고요. 그 전쟁은 이름하여 기독교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은 로마 제국이 아주 일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일방적인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이었던 전쟁이요, 한순간 역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가 두 손을 다 들고 항복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는 기독교를 공인하였죠. 공인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승리는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더 이상 성도들은요,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애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조금씩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스럽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받고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일함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한국전쟁을 지나는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부흥을 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자유가 생기고 풍족해지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우리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로마의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타락했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다시 그때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감수하면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들, 그들과 싸우는 것을 또 우리가 넘어서서 모든 죄의 유혹, 또 거짓과 또 타협에 맞서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세 가지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원리 첫 번째는요, 의의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의의 믿음으로 싸우라. 따라해 볼까요? 의의 믿음으로 싸우라. 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때 지식으로는 참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뭐 풀도 바위조차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믿음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사탄이 찾아오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도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베드로 후서는 AD 65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썼던 네,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구원받은 백성이 맞을까 하는 그런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요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요 평범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값으로 계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귀한 것. 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다고 얘기하냐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요 사탄이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너의 과거를 봐라. 너의 연약함을 봐라. 그렇게 죄짓고도 어제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오늘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네,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근거 내가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날아가서 옆집 유리창을 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란 아이는요 혼날까봐 이제 막 집으로 달려가서 아빠 뒤에 숨습니다. 그때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아빠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려.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가 값 다 치를 테니까 너는 안심하렴 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빠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죠. 네. 아이는요, 아빠 덕분에 보호받고요. 아빠가 그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죄의 책임 앞에서 우리가 그냥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정죄할 텐데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에,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믿음의 의의 옷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의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영적 전쟁터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영적 전쟁의 원리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으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싸우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믿음을 붙들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왜 우리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므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결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지식을 뜻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관계적인 암, 그런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구나라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다는 것,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것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보며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 말씀하냐면요, 부르신 이를 깊이 알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알 때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에게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런 과거의 어느 시절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요, 영적 체험에 대한 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기도원을 다니면서 막 산기도도 하고 막 기도굴에도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뭔가 영적인 능력이 좀 부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빨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뒤에 가면 꼭 이렇게 산에 막 바위산도 있고 거기서 막 밤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기도도 하고 막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에, 네, 지금도, 네, 기도원 가서 열심히, 뭐 삼각산 기도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통제 때문에 없어졌는데 뭐 여러분 많은 기도원, 뭐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뭐 강남금식 기도원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다가 소나무 하나 뽑아야 응답이 된다고. 네, 아쉽게도 저는 뽑지는 못했는데, 예. 아무튼 그런 강박 같은 열심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뭐 기도원에서 뒷산에서 막 바위산에서 상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때 문제들을 가지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때 받은 은혜와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피그노시스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네,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도는 절실한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기도의 자리가 네, 우리 영적 무지함을 깨트리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요,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렇게 깊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제임스 패커가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관계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기도와 순종으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사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네,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더불어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게 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행동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영적 전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므로 소유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죄를 가리우는 능력,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요 꽁꽁 묶어버리는 권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원리 세 번째는 변화된 삶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싸우라.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죠. 네,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은요 100%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 약속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약속이 나오는데요. 여기 4절에 나왔던 약속이요. 뒤에 3장 13절에도 그 약속이 무엇인지가 설명으로 나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미래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네,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주 오래되고 낡았는데 이제 조만간 전세대 그 재건축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급 명품 아파트로 이제 바뀐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사가 곧 시작됩니다. 이제 시공일이까지 정해지고 완벽하게 이제 얼마 있으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요, 지금 네, 내 집 주차장이 좀 좁고 또 불편해서 매일매일 주차 전쟁을 하는 것, 또 녹물이 좀 나와가지고 물을 틀 때마다 좀 녹물이 나오는 것,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는 것, 네, 이런 거 가지고 한숨 쉬며 낙심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뭐 주차 문제로 인해서 나한테 좀 까칠하게 굴고 짜증을 내도 네,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서 네, 웃으면서 넉넉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조만간 들어갈 새 아파트가 네,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새 아파트가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파트에는 아무 소식이 없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네,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저의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요, 그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네,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죠. 또 세상이 좋아하는 즐거움을 뒤로하고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네,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건 네, 사실 이거예요. 사실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탄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고요,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교회 타락하는 것과 세속화를 경고하면서 회개를 외치셨던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데려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남겨두어 그를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지키시는 것이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거룩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데려다가 거룩하게 만드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성품은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나야 하는 성품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아무리 뭐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쳐도요, 사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들끼리 교제이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데도, 욕을 하는데도, 심지어는 손가락질 하는데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 다르다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때 기겁을 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적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좀 까칠하게 굴거나, 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네, 너무 열받아서 욱하는 마음이 들 그런 순간에도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참으면서 웃어 넘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변화된 삶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악과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이 덤빌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거룩한 성품으로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덤비는 사탄의 공격들 앞에서 방심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이 방심하는 거예요. 기도가 게을러지고요, 말씀이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비상신호죠. 그렇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틈을 타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들을 충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기독교의 현실들이 암흑과 같이 캄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소개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통일선교 세미나가 해마다 우리 국내 선교국에서 진행하는데요, 작년에 이 세미나에서 한 탈북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요, 북한에서 어렵게 탈북을 했다가 중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지, 저 북한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네,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역을 했던 그 형제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형제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에도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총살을 당하고요,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이 북한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이 남한의 성도들과 남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저 남쪽의 교회들이 풍요 속에서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 남한의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한 핍박 속에서도 남한의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권은요, 마치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면, 강하게 핍박하면 흔적도 없이 말살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핍박이 거셀수록, 순교의 피가 흐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당당하게 맞서고요, 이미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땅이 통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 만날 텐데요.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싸움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삶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렇게 승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신앙이요 평안하다고 그렇게 안주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가 우리를 정죄하며 넘어뜨리려 참소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영적 전쟁 앞에 치열하게 우리가 삶을 드리며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일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사단이 정죄하고 참소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 바하리라.
아멘.
성도의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영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거룩한 성품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과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